오늘은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시는데요. 또 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동행하시면서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또 반면 동행하시면서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때때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나는 때때로 너무나도 더디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길을 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이제 모든 저를 사랑하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제 역에서 인사하고 또 군부대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전날 밤 가서 사람들은 또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요. 주소록 이렇게 적어갔던 것들 다 전화번호 찾아서 누나 보고 싶어요. 잘 계세요. 막 인사하고 또 부모님한테 또 전화하고 마지막으로 친구하고 고기 사 먹고 딱 그렇게 입대를 하고 정확하게 4박 5일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검 판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빠른 연생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저보다 2년이나 먼저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친구들은 저보다 2년이나 먼저. 그래서 벌써 군대에 가서 뭐 1년 가까이 이제 군 생활을 한 거죠. 휴가도 나오고 좀만 있으면 이제 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군대를 제대로 군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애들이 다 제대하고 입대할 수도 있겠다. 서상가상으로 이제 딱 버스를 탔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저 말고는 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제 뒷자리에는 이제 전역한 분, 딱 전역모를 쓰시고 이제 엄청 행복해 보이는 그분이 타 계신데 저도 모르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난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생각들인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저의 인생에 중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도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루 이틀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속도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지도 어플 잘 쓰시나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통 길을 모를 때 많이 사용하는데 길을 알아도 사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알아도. 왜냐? 빠른 길로 가야 되니까. 길이 막히면 저는 그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한 손으로 계속해서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 새로 고침을 계속 누립니다. 빠른 길로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길이 나오는데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한 길은 해안가에 나 있는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군사들, 그러니까 군인들의 걸음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길도 제대로 없고 물도 없고 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때때로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지방에 다녀올 때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거의 도착할 즈음이 되면 아무래도 서울이 길이 잘 막히니까 도착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제 좀 초조해집니다. 뒤에서 아이가 깨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그 헬게이트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헬게이트가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길 한복판에서 애를 풀어줄 수도 없고 위험하니까 계속해서 달래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때때로 힘든데 자그마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원이 몇 명이었죠? 200만 명.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0만 명이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빠른 길이 있는데 느린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굳이 빠르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좀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길은 소아시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긴 도로의 한 구간입니다. 아주 긴. 우리나라도 부산에서부터 여러분 사실은 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런데 막혀 있잖아요. 북한에서 막혀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도 저 멀리 소아시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그 긴 무역로의 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잘 닦여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편안한 길, 탄탄대로. 뭐 지금의 고속도로 이런 길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굳이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길목마다 요새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제 막 출애굽한 어제까지만 해도 종이었던 사람들입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종의 신분이었던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일 벽돌을 굽고 매일 고된 노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다. 이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음식이 먹고 싶어서 또 이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군사를 보면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아까 제가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차에서 잠을 자면 웬만해서는 휴게소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울기라도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때 이제 밤에 이사를 했거든요.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길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 자가지고 깨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지도 않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울다가 깨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빨리 어디로 가죠?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갑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이를 걷게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뭘 해야겠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놀아주고 화장실 또 한번 갔다가 또 가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뭐 30분에서 한 4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잘 모셔야 이 가는 길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여유 있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령 길을 돌아가게 인도하셨을지라도 지금 길을 잘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도를 잘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인도를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이집트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나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약속하셨고 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그냥 두시고 거기서 그냥 땅도 주시고 자손들도 그냥 평안하게 낳게 하시면 굳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실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오늘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에. 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기를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네,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많은 이름이 나오죠. 예, 세보면 열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시절이에요. 지금 이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면요. 네, 마지막 우리 여기부터 읽을까요? 곧 너보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라고요? 일곱 족속. 처음에는 몇 족속이었죠? 열 족속.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은 몇 년이었죠 지금? 430년. 여러분, 가나안 땅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로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 성경이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70명.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부족들이 계속해서 430년의 시간 동안 세력 다툼을 합니다. 어떤 족속은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고 뒤섞이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런데 70명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여러분 이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조건 싸워서 이기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때로 피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불편한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선조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집트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고센이란 땅에 떨어뜨려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설령 당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이집트와 계속해서 너무 친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여러분 요셉만 해도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때때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날에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그 다음날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려 43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역사가 변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0년 된 요셉의 유골을 챙겼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유언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파코드 이프코드인데 어렵죠.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반드시 그러니까 찾으리니라는 단어를 두 개를 찾으리니를 이거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으리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그때 그 땅으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우리는 이 요셉의 유골이라는 이 문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버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항상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좀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있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때 이제 손을 내려놓다가 또다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또 은혜를 누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친구를 그리고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풀에 지치는 거죠. 제풀에 지치고 까먹고 있다가 혼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될 때에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갈 때에도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광야 끝에 장막을 칩니다.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장막을 칩니다. 21절 첫 마디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먼저 길을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야의 길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시면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베푸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서서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둥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같이 짐을 싸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구름이 다시 머물면 백성들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너무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밤이 시원하세요? 낮이 시원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낮이 더 시원합니까? 저도 지금 너무 혼미스러워가지고 방금, 네, 대답이 없으셔서. 여러분, 밤이 시원한가요? 낮이 시원한가요? 밤이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지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장 힘든 것은, 낮에 가장 힘든 것은 태양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지금 그 태양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광야는 그렇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만 막아주면 여러분 굉장히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태양이 없으면 너무 춥습니다. 바람을 막는 것도 없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이 비추어져서 또 그것이 난로의 역할을 해서 그렇게 춥지도 어둡지도 않게 밤에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부터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홍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홍해 앞에 지금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왔어요, 군대가. 근데 앞서가던 이 구름 기둥이 뒤따라오는 군사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군대가 에워쌀지라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앞서 인도하시지만 위기의 상황에는 방패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말씀 끝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기둥이 언제까지 떠나지 않냐면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모든 행진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행진했나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음식을 그리워하고 광야에 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예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여름 특세 마치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두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작년에는 4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학을 하지 않겠다. 이사한 집 걸어서 3분만 가면 새로운 학교가 있는데 절대 학교를 옮기지 않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학교를 계속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될지 저하고 이제 방학 때 그 현장 학습도 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이제 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다니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둘째가 따로 집으로 와야 되는 그런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아침에 둘째를 붙잡고 이제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가는지 진짜 알고 있어? 언니하고 다녔잖아. 언니가 가는 대로만 갔던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가야 돼? 아빠한테 말해봐. 이렇게 또 듣고. 근데 아빠가 나중에 너 아빠 기다렸다 아빠 집에 올 때 같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설득도 하고. 근데 아이가 아니야 나 갈 수 있어.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너무 흥분되고 좋나 봐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학교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학교 앞으로 제가 갔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1학년이니까. 그때 또 당시 막 유괴 뭐 이런 막 기사가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연락하고 서서방 애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요새 세상이 흉흉하대 조심해라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런 설교 준비를 했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 가서 또 설득합니다. 맛있는 거 막 사주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아빠 교회 마치니까 아빠 좀 기다렸다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갔다가 아빠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아이가 싫은데 나 갈 건데 막 계속 이렇게 좀 약간 깐죽거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래서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습니다. 한 번만에 집으로 갈 수 있는 정류장까지 가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빠이빠이 하고 일단 저는 차에 이렇게 몰래 잠복하듯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차를 타는 걸 보고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딱 찍고 그리고 버스 출발하는 순간 저 따라갔어요. 차로. 미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네,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한 신촌쯤 가니까 이게 버스 전용 차로가 나온 거예요. 차가 이제 막히고 이제 제가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하고 실시간으로 막 전화하면서 여보 큰일 났어. 이제 헤어졌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추적할게 하면서 그때는 제가 모든 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앞에 있는 차들을 막 추월하면서 마치 제가 그 F1 드라이버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운전해서 결국에는 제가 추적에 성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아이 이렇게 옆차선에서 이렇게 보면서 애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전부 보면서 잘 앉아있네. 근데 왜 갑자기 일어서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내려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아빠 언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런 걸 모르죠. 여러분, 인간 아빠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낯선 길을 감히 있어서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포로기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30년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남북 왕국,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도 빨리 결정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의 관심은 출애굽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6절부터 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에서, 이 길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입대했다가 재검 받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재검을 받으러 이제 부산으로 돌아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공익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한동안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가기 전부터 그 ROTC 학군단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ROTC 학군단에 들어가면 이제 장교 복무를 하고 또 장교 복무를 하면 또 이제 그 월급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모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군단을 가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시력이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있어서 여러분 모르실 텐데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군단을 못 가고 이제 공군을 이렇게 가려고 공군이 이제 입대 지원을 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공군을 가기 얼마 전에 허리를 좀 다쳤던 것이 또 이렇게 아파져가지고 또 공군 입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재검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 한 달, 뭐 6개월, 1년의 시간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휴가 나오면 이제 다 휴가 가니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럼 이제 저는 친구들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불려가가지고 너는 지금 뭐 계급이 뭐냐? 그럼 뭐 벌써 일병이냐? 이제 나 이제 곧 상병 달아. 이러면 이제 막 저도 막 아 그래, 야 수고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제 어떻게 군대를 가야 될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공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공익을 할 때쯤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때도 이제 상가 교회에 이제 그때는 3층이었어요. 지하에서 이제 3층까지 올라왔죠. 3층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와 또 이제 교회 학교 교사와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기도 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좀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부의 나이였는데 교회 청년부 대학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봉사는 많이 하는데 양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이제 신방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봉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군대를 가서 군교회를 다니다가 제대를 하면 교회로 이제 안 돌아와야지. 여러분 이제 좀 여기서 그러면 그냥 그때 옮겼으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옮길 수가 없었어요. 네, 명절마다 큰아버지 뵈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그 전주에 저 이제 군대 갑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앞에 찬양인도 하고 하던 거 다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군대는 군대대로 늦어지지, 교회는 교회대로 계속해서 힘들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아니라면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니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친다든지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제가 그런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를 다루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지 여전히 지금도 헷갈리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설령 제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장막을 치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장막에 머물면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빙빙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주보를 보시면 괄호 안에 글자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때로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아도 나를 유혹하고 위협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딜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